참고하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난 신자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번민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또한 근심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 성령께서 친히 선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뜻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영혼 안에 일어난 그 보편적 신자의 일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체득되고 인식되고 이해되어져서 이 말씀이 거하다 할 때 우리의 무릎을 치면서 그 말씀이 거하다라고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규칙을 알아야 불규칙을 알 수 있고 법을 알아야 불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도덕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만으로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흰색이라고 해서 다 같은 흰색이 아닌 것처럼 인간의 양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심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객관적 도구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 법과는 달리 인간의 외적인 행동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드러냅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열 번째 계명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알지 못하였더라면 죄가 뭔지 탐심이 뭔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알지 못했다가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계명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 죄를 들춰내는 실제적 죄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게 되면 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만 아니라 죄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죄가 우리 안에 활발하게 살아 역사하는 에너지와 세력과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죄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가진다고 해서 다 죄로 더 떠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을 하긴 하지만 죄로 더 떠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빈번하게 우리는 경험하고 또 주위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거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험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는 바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를 삼가고 죄로 더 떠나는 일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거룩한 계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의 욕망이 도리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도리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율법이 들어왔는데 선한 율법이 들어오면 선한 삶이 뒤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자행되는 정반대 현상이 노골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눈이 몰랐을 때는 내 삶이 괜찮다고 생각했고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율법을 알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율법이 들어오자 우리 마음 안에서 죄가 살아 움직이는 이 일, 율법으로 인해서 정욕이 역사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 목적과는 반대되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작대기로 죄송하지만 똥물을 휘저으면 배설물이 부유물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도리어 죄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의 표면 위에 떠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면 대개 자기 탓을 하기보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율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바울은 분명히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한 율법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육신의 타락한 성품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의 성품,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구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여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이 말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살아나서 그 세력을 떨치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반면에 나는 이런 죄의 세력에 대항하지 못하는 속수무책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선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육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육적 상태에서 경험하는 또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갈등, 내적 투쟁, 싸움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그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를 잡아 끌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이런 어떤 내적인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당연히 죄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신자는 그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핀 바대로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몸으로 증가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잖아요. 전적으로 구원하셨죠.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율법을 선하게 여기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훈도요 선생으로 자처하긴 했습니다. 이방의 빛을 전하는 자로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 율법을 지켜행하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낯선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사 죽음 상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이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성이 있어서 생각하고 힘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행하니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영적 선을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선한 율법이 너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선한 것은 율법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선한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인풋, 들어가는 게 선하면 나오는 것도 선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가장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이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기보다 율법을 문제 삼지만 바울은 율법을 문제 삼거나 율법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 그 자체가 사망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인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사망을 초래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니라 죄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육의 본성이 율법에 자극되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한 다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이 죄가 죄로서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서 선하고 거룩한 계명이 죄가 죄로 드러나게 만들고 급기야 인생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14절의 바울 사도는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나 자신이 육적이라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선하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팔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죠.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자신이 육적이라서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장황하게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설명하는데 이 본문은 신학자들 간에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되는 말씀입니다. 14절과 25절까지 나라고 하는 이 주어 바울, 도대체 이 경험, 거듭나기 전의 경험이냐, 거듭나고 난 다음의 경험이냐, 회심하기 전의 상태냐, 회심하고 난 다음의 상태냐에 대해서 주석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저도 읽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회심 전의 상태다. 어떤 분들은 회심하고 난 다음의 상태다. 거듭나기 전의 상태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난 다음의 상태다. 분분합니다. 왜 이처럼 논란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 본문 14절부터 다음 주일까지 살펴보게 될 25절까지 절망과 고민과 탄식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어지는 말씀도 다 이와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나라고 말하는 이 나는 회심 전의 상태냐 회심하고 난 다음의 상태냐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먼저 6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잘 안 어울리죠. 그 다음에 6절 7절도 보십시오.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본문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17절 18절에는 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라고 말하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앞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삼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음 주까지 살펴볼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횡설수설하고 있다라고 하든지 자기 모순에 빠졌다. 앞에 있는 자신의 논리를 다시 뒤집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앞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벗어났다 그랬는데 더 이상 죄에 종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묘사되고 있는 고민과 갈등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라야 가능합니다. 회심했지만 육적 상태에 있을 때 상황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율법이 선하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것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를 갖지 못합니다. 반면에 거듭난 신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반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보원의 말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야 되고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을 벗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산상순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에 모두가 다 동의할 것입니다. 맞다. 이 세상을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아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범하겠습니까? 따라서 마음으로 음료를 품는 것 가능치 않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겠는가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대로 살 수 있습니까? 율법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먼저는 절망하게 됩니다. 아, 그런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한 율법사가 자신의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율법 앞에서 아, 저는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저는 분명코 그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참으로 깨달으면요 절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의 수준은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이처럼 율법의 이상적 기준을 깨닫게 되면 14절 말씀처럼 나는 육신에게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탄식과 절망은 고민과 번뇌는 거듭난 신자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효과를 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닫되 심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냥 아,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만 갖지 않고 죄가 우리 안에 세력으로 버티고 서 있어서 나를 옥죄고 억누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지 않고 나를 다른 데로 사로잡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이것은 신자의 경험이다. 거듭난 신자가 육적 상태에 있을 때 하는 경험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죄를 심하게 깨닫게 되는 이 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고민과 탄식도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5장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부와 되매니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부와 되었다.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탄식과 고민과 절망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탄식과 고민과 절망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이 들어와도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것을 아끼질 줄 알아요. 그게 좋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낍니까? 율법이 참으로 뭔지를 알 때 자신의 죄인됨을 실제로 깨달아요. 물론 본인은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도 오랜 기간 동안 죄인이라 그래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으로 붙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난다면 그는 실제에 있어서는 율법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모르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그냥 죄되게 하지 않고 심히 죄되게 해요. 따라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회심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6장 1절 2절이죠. 그죠? 그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기라 그랬잖아요. 11절에도. 그죠? 법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으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완전히 이전 상황으로 회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가 거듭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회심했다가 회심하기 전의 상황으로 못 돌아가요. 따라서 이 종으로 팔렸다는 이 말을 이전의 상태, 죄의 종으로 했던 이전의 상태로 가버렸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은혜 지배를 받고 있다. 절대적으로 은혜 지배를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죄의 통치를 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우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7장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본문에서 표현한 바는 영적인 컨디션이지 영적인 포지션이 아니에요. 영적인 위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위치는 거듭난 위치에 있어요. 회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와 조건이 그렇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위치는 6장에서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7장의 내용은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컨디션을 언급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포지션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영적인 컨디션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해요. 상태가 그렇지 못해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유사 죽음을 경험해요.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죄가 거듭나기 전에 지었던 죄보다 강도면에서 덜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다윗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효과가 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읽어보세요. 시편 32편을 읽어보십시오. 내 뼈가 마른 가물에 마른 것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라는 이 말씀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요. 8장 13절에는 육신대로 살면이라는 표현도 나타나고 있고 고린도 전서 3장 3절, 고린도 후서 10장 2절 3절에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이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목사님 좀 저한테 지금 좀 골치 아픈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이야기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서? 성경이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육신에게 속했다라는 이 원어는 사르키노스라는 말인데 사르크스라는 말은 육신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바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르키노스라고 말하는데 노스라는 이 말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이런 뜻이에요. 사르키노스라는 말은 육신으로 만들어진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단지 육신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육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 육신에게 속하여라는 이 번역은 강조가 덜 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이렇게 좀 더 생동함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유를 우리가 육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죠. 육신을 갖지 않은 천사도 타락했잖아요. 천사가 육신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헬라 이원론적인 접근은 옳지 않습니다. 육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선한 하나님이 육신을 악하게 만드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육신에게 속해서라고 말할 때 육신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나님과 적대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의 영과 그 다음에 육신, 인간의 구성요소, 영혼과 반대되는 요소로서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과 적대관계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복종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기지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지향하는 죄된 상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항상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이런 인간의 타락한 죄된 본성 자체를 두고서 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은 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육신이 죄의 통로와 수단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죄 있는 육신이라고 8장 3절에서 말했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육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특별히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뭐죠? 노동이죠? 운동이죠?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그걸 언급하고 있잖아. 따라서 인간의 육신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타락한 아담 안에서 인간의 육신은 죄의 본거지가 된 것입니다. 죄의 거주지가 된 거예요. 본문 20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육 혹은 육신은 피조물로서의 육체 욕망을 따른 죄악된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 하나님과 성령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간, 스스로는 어떤 손도 나아릴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 육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속에서 죄에게 팔렸다고 말했는데 이건 뭘 가리키는가? 이것은 육체에 속했다, 육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죠. 그래서 주인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품은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뭐 밭을 몇 마지기를 하루아침에 다 갈아엎고 몇천 평 되는 그 밭의 추수를 하루아침에 다 해치우는 그런 노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보고 아 쓸만하겠다. 상품 가치가 있겠다.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주인에게 팔린 이 종은 새로운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팔렸다 그래요? 육신에게 속해 죄 아래 팔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의 그 주인이 된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육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죄에 속되어서 죄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본인의 주관,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나는 소신 있게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육적 상태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 제대로. 정서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옳은 것에 내 영혼의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할 때는 내 마음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육의 예속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지를 잡으면 인질범이 인지를 유린하지요. 때리고 성폭행하지요. 마치 고아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육적 상태를 죄 아래 팔린 상태,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죄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비유하고 있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선한 율법이 들어와도 지을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고 뭐 큐티하고 묵상하고 구역 공과 나눠도요, 그 말씀이 자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여전히 자기 삶은 그냥 살아갑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율법에 자극되어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의 의미, 육신에게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에 속해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자가 육적인 상태에서 겪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내적 갈등, 죄로 인한 내적 싸움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고 말씀한 것에 의하면 율법이 원했던 것은 뭐죠? 무엇입니까? 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율법이죠.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그랬으니까 원한 것은 다름 아닌 율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아니 어느 자녀가 부모가 바라고 명하는 것을 즉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좋은 정보를 보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선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율법이 영적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하고요. 싫어하는 것은 등떠미로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남는 시간에 뭐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자유로운 시간에 뭐 하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만 CCTV 24시간 동안 달아놓고 그거 찍으면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은 시키지 않아도 하고 또 하기 싫은 일은 등떠미로도 하지 않는데 육적 상태, 즉 죄에 예속된 상태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원칙과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선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이 행하기를 원하는, 율법이 원하는 바를 행하기를 원할 수 없겠죠. 그리고 율법을 거스는 악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미워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악을 미워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이 말은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사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죄악을 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더 이상 내가 행하는 것이라기보다 왜?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은데 그것을 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것입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것은 16절에 나오는 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고 조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하는 바는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간음, 살인, 도둑질 등과 같은 실행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행죄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으로서의 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분명한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본질을 거스르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죄예요. 뭐 무슨 죄를 지었나? 그거는 아주 작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질서, 본질,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힘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삶까지도 망쳐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 세력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실제 세력으로 역사하고 있지 않으면 왜 여러분들이 죄를 짓습니까? 거부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거 안 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행하면 되는데 왜 원하는 바대로 행하지 못합니까? 죄가 여러분 안에 세력을 얻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모종의 권위자가 된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안타나면서 자기 삶을 이처럼 망쳐놓은 존재는 내 부모다, 내 친구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을 망쳐놓은 존재는 죄입니다. 죄가 모든 문제 뒤에 있는 궁극적 문제 원인입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사로잡는 죄의 세력이죠. 바울은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자신을 사로잡아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20절이죠. 언뜻 보면 책임 회피처럼 보이고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삶의 주체는 자기라고 하면서도 책임은 자신이 아닌 죄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장난처럼 느껴지죠.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를 잘 묘사한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주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주체가 있다. 그게 뭐냐?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강요를 받게 되면 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직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죠. 포지션은 은혜 아래 있는데 컨디션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죄 아래 팔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율법이 주어져도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죄를 범한 당사자가 자기인데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라고 말했고 21절에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의지는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이 말은 범죄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고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를 행하게 만드는 무능력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도덕적 의무를 행하지 못하는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일반적인 고동한 사람의 경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운 분들, 그 다음에 윤리 도덕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정작 ABC도 그에 맞게 삶을 살지 못할 때 스스로 탄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가? 탄식할 수 있죠. 과연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도덕적인 상태에서 이런 열악한 상태에서 벗어나오는 방법이 뭐지요? 참선, 고행, 금욕을 강조하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스님들, 신부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선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등짝을 막 치죠. 마음의 정욕은 불타오르는데 그래서 막 자기를 고행, 학대하고 막 자기를 찌르고 그러잖아.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가? 본문의 상황은 거기에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타락한 육적 성품 안에는 조금의 선한 것도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은 19절과 유사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비슷하죠? 또 17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은 20절과 비슷하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처럼 19절은 15절을, 20절은 17절을 각각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은 의도가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죠. 강도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강조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바울을 비롯한 보편적인 육적 상태에 있는 신자들의 좌절과 절망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 말씀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사실에 나는 100% 동의하는데 내가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형제 사랑하는 말씀 아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런 상태를 더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결국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의 약속이 주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는 약속이 주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이 로마서 8장에 가서 성취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떠나서는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악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순간순간마다 더듬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키지 않는 죄를 짓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더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겠죠. 죄 아래 팔려버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풀어내어 살리기 위해서는 죄를 장악하고 제압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물론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삶을 사는데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내 영혼의 중심과 마음을 성령께 기대어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죄의 능력이 건재하고 있어서 우리와 지금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궁극적 이유가 뭔가?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살펴봤죠. 실제로 거듭났지만 육적 상태, 죄 아래 팔리는 상태에 처한 사람의 실제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 죄가 상주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 뼈아픈 경험을 실제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을 하는 궁극적 이유가 뭐냐? 그것은 율법을 주신 궁극적 의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 순에서 나아가 죄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일에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역사해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순간순간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어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빨리 로마서 8장 말씀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드니까 이런 상태를 계속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게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잖아요. 우리가 너 그런 존재야. 그걸 가르쳐주니까 힘들죠. 그런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한 과정이에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뭘 의미한지를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간추려서 가능하면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했다고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요즘에 뭐예요? 그 항체 검사하는 뭐 그런 건가요? 뭐 네? 바이러스 검사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셔서 내 상태 어떤 상태인가를 올바로 파악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실제로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열악하고 무능한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말씀에 빗나간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가 해야 될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견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까요? 매우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거울이 되고 시금석이 되어서 육적 상태에 있다. 죄 아래 팔려있다는 이 말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 영혼 안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체득하여 이 말씀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참으로 안다고 하면 더 이상 이런 상태에 빠져있지 않고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오니 이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지식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단지 모르는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으로 참으로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령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